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매기 성경 강해 스가랴서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나눴던 그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한 내용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다 절기도 잘 지키고 의식도 잘 행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신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스가랴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지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너 가운데 그 분명한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행하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네가 사실 이렇게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계명 중에서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룬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앞부분에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그 의식도 잘못됐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의식도 잘못된다 하는 것이었죠. 이 계명들을 그들의 생활에 적용시킴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죄를 철저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저를 속속들이 안다면 참 저도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제 설교를 듣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여러분 자신을 속속들이 안다면 구태여 이렇게 글을 쓰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매기 목사님께서 한 번은 그 LA 시내에서 목회를 할 때 성경 선생님이었던 한 부인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인이라고 이 목사님께서 말을 할 때 그 성경 선생이 그녀가 하는 말이 이 매기 목사님의 말을 교정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매기 박사님,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라고 매기 목사님이 말을 했어요. 이제 그 자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아니,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면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또 그 선생이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은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비록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언제까지나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미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때는 매기 목사님도 죄인이 아니고 저도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선 다 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러나 지금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이러한 신앙이 확립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프로이드 심리학에 동조하는 어느 유명한 의사에 관한 기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모유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난잡한 성생활에 빠지며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이제 그 의사는 자기의 입장을 바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겁니다. 개인적인 죄책이나 죄의 실체는 그 개인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환경적 조건이나 감정적 질병의 증상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질병이나 비행 또는 탈선 등으로 표현할 수 없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부도덕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도덕적인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이 사실을 강조해왔고 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깨달아 알아온 것 아닙니까? 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부인하려고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외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죄된 성품은 환경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단 말이죠. 저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성과 우리 마음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심리학을 하고 뭐 그랬다 할지라도 저는 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나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전할 뿐입니다. 제 주장을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모든 직원들이 교회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격을 살펴보기 위하여 목회서신, 우리가 흔히 목회서신 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것을 읽으면, 그리고 또 그대로 따른다면 다음 주일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직분자 절반이 아마 사표를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층 더 나아가고 사방에서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서신을 가르치는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바에 귀 기울이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려면 일부 설교자들도 강단에서 떠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큰 소리 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얼마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다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하루 종일 정먹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가르치기 위하여 한 5년, 예를 들어서 우리 매기 성경 강의가 이렇게 하루에 20분씩 일주일에 5일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나가면 한 5년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이런 성경을 저도 쭉 진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성경에 관한 한 제 자신이 너무도 갓난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이처럼 천천히 가르쳤는데도 가르치지 못하고 놓쳐버린 상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계시록이 성경 가운데 가장 단순하고 기계적인 그러한 성경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시록 가르치기를 주저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계시록을 하려면 두려움과 떨림이 많아요. 그러면서 계시록에 접근한단 말이죠. 그러나 단시간 내에 계시록을 가르치는 어떤 집단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계시록보다 앞서 65권의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언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막 그런 것도 보면 참 저분 저 영빨이 있다 뭐 세상 말로 뭐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참 저분 영적이다.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로버트 앤더슨 경은 이러한 사실을 가리켜서 예언 광신자들의 쓸데없는 말이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최선의 생활을 원하는데도 좀 더 나은 생활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선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빛 아래 우리의 생활을 비춰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을 행하고 어떠한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고 하는 것에 앞서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며 나아가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가랴서 7장 8절로 가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스가랴는 자기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합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대답이라.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의식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 7장 9절 10절 말씀 두 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리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마지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반부에 나오는 네 계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 계명이 이제 교량적인 부분으로 인간과 부모와의 관계를 다루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일생 가운데서 이 부모가 그 부모를 부르면서 의지하는 기간이 있다고요. 그때 부모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주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 6계명부터 이렇게 쭉 보면 5개 계명이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리, 간음하지, 또 도둑질하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이웃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집 등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계명들을 생활 속에서 올바르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그래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이게 성경을 봐보세요 여러분. 똑같죠? 스가랴서 7장 9절 10절이요.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이거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 탐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내용을 다룬 부분입니다. 남을 헤아리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예수님은 이 모든 계명을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주님은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살인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록 의식들을 지켰지만 안식일을 제외한 어떤 뭐 지금으로 본다면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금요일 밤만 되면 그들이 다시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의식. 뭐 그러면서 울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희생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너희는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너희는 이러한 제사들이 실증이 난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이러한 제사들이 실증이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입장에서도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에 진력이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7장 11절을 볼까요?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등으로 향합니다. 이 얼마나 생생한 묘사입니까? 등으로 향합니다. 매기 목사님께서 남부 오클라호마에서 어린 적 그 시골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때 한 5학년쯤 될 때라고 하는데, 당신 그 학급의 맨 앞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때 말썽을 좀 일으키셨대요. 그때 이 목사님은 모범생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농담을 하시네요. 그 앞에 앉아서 말썽을 부렸죠. 그 뒤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께서 이 매기 목사님에게 오셔가지고 어깨를 툭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버지를 피해서 달아나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버릇없는 행동이었습니까? 아버지는 이 미기 목사님 그 어린 5학년짜리였을 때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딱 잡은 다음에 문 밖으로 끌어내시면서 너 매를 맞아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뭐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말썽을 피웠기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가갔을 때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 맞는 거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매기 목사님에게 다시 도망가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어깨를 만지자 그들이 등을 돌렸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깨를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깐, 그렇게 행하지 말라. 너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그러한 생활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귀를 막고 등을 확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잖아요. 참 많이 본다고요.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이 하나님을 이제 향하는 이 등을 돌리는 거죠. 귀를 막았던 것입니다. 베델에서 내려온 그 무리들이 이처럼 불순종했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온 민족이 이처럼 순종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는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타으리셨지만 그들은 귀를 막고 순종지 않았고 등을 돌려버렸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관한한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의식을 행한다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올바른 생활을 하기 전에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을 갖춘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무리들 중에 하나와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신자를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서 참 신자가 위선자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책망을 받았던 것은 속으로 더러운 채 그릇의 바깥쪽만 깨끗이 닦고 속은 더러운 채 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책망을 들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셔서 그 표준에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생활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7장 12절로 가보세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여러분, 큰 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간 것은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7장 13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부르짖고 호소하였건만 듣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기 싫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을 보면 슬픈 영화의 주인공들이 제멋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린 자녀가 병들면 그 침대 옆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아이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엇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종교적인 외식이 아무런 열매도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7장 14절 한 절만 더 살피고 오늘 마치죠.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그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땅을 황무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고 크게 실망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이 어찌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아, 우리는 성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진짜 그러냐. 그 땅을 한때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했다고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농담 삼아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가 그리 빈정거린다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알다시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땅은 돌이 많고 메마르고 대부분 황무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나 사해로 가는 길에 아름다운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아마 큰 관광지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참 황막한 그러한 사막일 뿐입니다. 그 땅은 한때 아름답고 비옥한 곳이었지만 오늘날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그 땅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그 땅에 돌아와 나라를 건설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역을 여행하고 방금 돌아온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세금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 땅을 그렇다면 과연 약속의 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현재 유대인들을 그 땅으로 귀환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갔다 온 분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건국을 기준으로 이 모든 예언들을 해석하려는 성경 교사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늘도 황무한 땅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비옥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그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완전한 통치를 기다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